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모든 선지서들의 구조에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서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심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며 이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심판의 상황에서 돌이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구조가 첫 번째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선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뒤를 이어서 후반부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회복의 선언이 선지서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34장 이후에 이제 회복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34장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진노하시는지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회복이 선언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의 가장 그 위대한 회복의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이 뒤에 말씀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전반부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주는 그런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읽을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이 파수꾼에 관한 소명 말씀이 3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장을 가면 3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3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한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급히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뒤에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3장에 있는 말씀들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 파수꾼이라는 소명의 말씀을 3장에서도 주고 33장에서도 줍니다. 34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3장부터 33장 사이에 있는 4장부터 32장까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거듭된 그 죄에 대한 지적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선언을 이 파수꾼 메시지로 묶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부분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열국들에 관한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과 그 주변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가 파수꾼 이야기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이 파수꾼 이야기가 심판의 그 정황 속에서 계속해서 에스겔이 맡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경고받지 못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심판을 경험하고 그 심판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악인과 의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악을 행하여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돌이켜 살게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을 너는 신실하게 너 있는 자리에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라 라는 것이 이 심판 메시지 전체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대목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 같고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인간이 아무리 그가 앞에 악을 행한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살리시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태까지 많은 의를 행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함으로 그 악인이 그 의인이 악을 행하여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기에 앞서 그리고 심판을 온전히 다 시행하신 뒤에 이 파수꾼 이야기로 이 모든 심판 이야기를 묶으셨다라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심판을 지금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 대상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망을 보는 사람이죠. 혹시 모를 적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깨어서 알리는 자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에스겔이 감시해야 될 대적, 에스겔이 집중해서 살펴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어 있는 바벨론이 침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입의 말을 주의하여 살피고 내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일러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심판을 당하는 남유다 왕국의 대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죽이시는 분,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람 같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대적들, 적대국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 위협 세력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적대감을 품고 계시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서신다면 그들은 단지 도구로 쓰여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파수꾼이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또한 의인에게도 네가 여태까지 행한 의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만일 악을 행하면 그 악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너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지 우리가 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나타내 알려주십니다.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은 도덕적인 종교적인 계명들에 충실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내가 어떤 덕목들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상호간의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부부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생각해보면 부부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지게 됩니까?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한편에서 부부된, 배우자된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위기를 맞고 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맺었던, 처음에 약속했던, 서약했던 그 언약에 불성실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책임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돌이켜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 자라도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잃고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더 이상 한 개인으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책임이 물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으로, 그런 언약관계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 남편으로 맞아, 당신에게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우자된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서약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함으로써 결혼이 성립이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상호간의 서약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모세의 말씀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봐라. 그동안 이 광야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이 광야를 지나며 너희 배를 골았느냐? 너희가 굶어 죽었느냐? 물을 마시지 못했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생명을 공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있을 수 없는 기간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돌이켜보라. 이 광야 40년을 돌이켜보라. 사람은 떡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말씀들로 신명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를 납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는 것이 신명기에서의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 광야에서와 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땅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며 많은 계명들과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계명들과 율법들은 그들을 제한하고 가두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주시는 복된 말씀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어떤 조건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계명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서약하라 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서 온 세계 여러 나라들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복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취소하실 것이며 그들을 뽑아 온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어디에 가 있든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돌이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며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얻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때보다도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으며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에스겔을 이 심판의 정황 속에서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을 했습니다. 우상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시기로 하십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15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온 근동 세계에 흩어졌고 이제 조금 남은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훼파될 것이며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다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선포되고 그 심판이 시행되기까지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직후에 파수꾼으로 선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우리가 읽은 3장 16절에서 21절 이후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의 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의 민이라.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하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로 일체의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의 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어떤 때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만 말씀을 해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포로된 자들, 함께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만 그 입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북 감시 초소에 한 보초병을 세웠다고 생각합시다. 이 보초병이 일체의 다른 개인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북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전개될 때에만 지금 북에서 병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에 선발대원들이 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외에는 다른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파수꾼, 그 보초병이 갖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일치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에스겔의 말이 무게감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벙어리가 된 에스겔은 언제 그 벙어리가 된 것이 풀리게 되냐면 33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혀가 풀려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판이 선포되고 그 심판이 시행되는 그 일련의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꽉 붙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칠 때에만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 33장을 찾으신 김에 에스겔서 3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9절까지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느냐 왜 에스겔이 다른 일체의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하게 해서 에스겔이 그 파수꾼으로 받은 사명을 극대화시키시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는 행하시지만 그들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원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묻습니다. 그 죄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에스겔이 아무데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집에 들어가라 하시고 그들 중에 묶여있게 하시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며 일체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입을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매우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 모든 심판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이 정말 선지자 에스겔의 말대로 무너지고 말았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소망은 이제 끝났다.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을 때 에스겔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셨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신실한 선지자가 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파수꾼으로 포로된 자들 중에 묶여 있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 우리를 묶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부하고 외면해도 이 정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주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값을 치고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2장에서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로 빼곡하게 차있는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애곡과 재앙 심판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나가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자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의 악 가운데서 멸망하시는 것도 원하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십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 때,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신 자리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